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우리는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청년예배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부활주일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에게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아주 담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가장 난해하고 허무하고 또 어두운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극복하셨다 하는 것을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주일이고 또 기독교 신앙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선포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되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정말 죽음을 이겼다고 한다면 그렇게 극복된 죽음의 세계를 너희들이 산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어떤 힘을 가졌는지 한번 꺼내보아라, 이렇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세상이 도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주고자 하시는 평안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체계는 권력, 힘을 근거로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힘을 더 많이 주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 없는 것인지는 그것이 주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오랜 세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뼛속 깊이 그런 문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언제 어떻게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외면하게 해주는 것, 면하게 해주는 것, 밀어주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래서 힘을 원하고 힘을 많이 주는 어떤 것들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왜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을 야단쳤습니까? 여러분, 너 공부 좀 해라 제발 하는 말 안 듣고 자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꽤 훌륭하신 편인데 공부하라는 잔소리 많이 하셨고,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실 때 왜 그렇게 다그치듯이 공부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 부모님도 이 세상을 무서워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알아? 네가 준비 못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루저로 살게 될 거야. 너 그렇게 살고 싶어? 너 이 부모집 나처럼 살고 싶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학교에서 지내면서 듣는 여러 조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나 사회의 선배들이 그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들은 이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안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이죠. 우리는 세상의 문법에 아주 익숙합니다. 세상의 문법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죠? 힘이 있어야 된다. 죽는 자가 약하고 죽이는 자가 강하다.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게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의 문법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힘을 준다고 하는 것에 마음이 끌려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13절부터 35절까지 꽤 긴 분량을 할애해서 누가가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역시 그런 세상의 문법에 익숙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따라가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문법에 따르면 예수는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패배자였습니다. 그에게 기대한 바가 있었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절명해버리고 만 그런 순교자이면서 패배자이기도 한 그런 예수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이해들을 우리는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그러니까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 마을, 마가복음에는 시골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골 마을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가면서 이제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는데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재밌죠? 지금까지 되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내려갑니다. 예수에 대한 기대,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소망, 그래서 이끌리듯 예수께로 다가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호산나 찬송을 받으며 그 예루살렘으로 그 개선장군이 입성하듯이 그렇게 입성하는 그런 모습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권위, 권세,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절망, 분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여자들의 정신없는 소리,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한 실체, 이제 다 끝났구나, 여전히 살기 등등한 대제사장과 빌라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 돌아가자, 예루살렘에서는 망했다, 엠마오로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너희들 무슨 얘기하니? 라고 묻자 그들이 17절 후반부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니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길을 멈추고 씁니다. 그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낭패감, 그리고 예수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 절망, 포기, 이런 정서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묻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아침 오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에는 25리나 되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이 유대인의 법률이었을 테니까 못 갔을 것이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움직였을 텐데 소동이 난 거죠.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간 여자들이 놀라며 와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근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신다. 그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따라갔고, 그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실제로 빈 무덤을 봅니다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소식까지 아마 듣고 텄다, 엠마오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시골 마을로 되돌아가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통해서 기대했었던 일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절망감 속에서 돌아갑니다. 또한 예수의 죽음을 야기한 그 일당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적대적인 분위기를 두려워해서 엠마오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의 실체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을 뒤집어 엎어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힘을 가져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지중해 세계에서 로마의 지위를 이스라엘이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메시아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 소망을 구현해 주리라 기대했었던 예수가 어떻게 허망하게 죽습니까? 로마는 고사하고 로마 황제는 고사하고 그 로마 황제가 파견한 관리에 불과한 총독 빌라도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관점, 이해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즉 메시아는 힘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자다.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은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는 왕이시지만 힘이 없는 왕이시라 굴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왕이시다. 그의 죽음은 굴복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죽음이었고 사랑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었다,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이 설명들, 예수님의 이 강론에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신 이후에 서로,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와중에 그들이 어느덧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엠마오가 아니라 더 먼 지역까지 나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를 강하게 권면해서 하룻밤을 그들과 머물자고 설득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고 그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30절에 말씀을 하죠. 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전형적으로 성찬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열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셨죠. 후에 엠마오에서 열두 제자가 아닌 다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찬을 받고 떡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떡을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애초에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16절에 보시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받아 먹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 판타지 영화에서 그처럼 예수님은 어느덧 사라져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은 밝아졌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변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들과 동행했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의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었음을 서로가 확인했으며 그 즉시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모여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자기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갔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25리나 되는 길이지만 뭐 10km 정도 되는 길이지만 성인이 정상적인 걸음으로 걸어가면 3시간이면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녁 먹을 때가 되어서야 도착합니다. 오후쯤 나왔다고 해도 저녁 먹을 때쯤 도착했으면 꽤 많이 걸렸죠. 왜 많이 걸렸을까요?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절망과 낭패와 무력감 속에서 여러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에너지가 없죠.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오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씩씩하게 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터덜터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절망과 무력과 충격을 담아서 그렇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걸었을 것입니다. 엠마오까지. 그런데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었을 때는 어떻게 걸었을까요? 걷지 않았을걸요? 아마 뛰었을 것입니다. 힘차게 뛰어갔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 우리가 봤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었어. 그렇게 증거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죠? 그들의 가리워졌던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눈이 가려졌을 때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세상의 문법, 힘의 논리,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눈을 열어주시자 더 큰 힘을 갖는 것이 답이 아니라 이미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힘과 권세와 사망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분명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감동이 되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부족했을 때 예수님은 떡을 떼어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실제를 보게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그 열린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로써 이제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은 짙은 안개가 뜨거운 햇살 속에서 어느덧 사라지듯이 그렇게 물러갑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참된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사신 예수를 봄으로써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사랑이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원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이해로 이 세상을 보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증거가 바로 부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왜 빌라도 앞에 나가서 봐라, 네가 나를 못 이기는 척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지만 나는 살아났다, 너희가 죽여도 나는 산다, 대제사장 앞에 딱 나타나셔서 네가 네 수하들을 통해서 나를 모함하고 뺨을 치며 나를 모욕했었는데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들아,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힘으로 굴복시켜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시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여 힘없는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걷고 있는 자기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랑으로 등장하시는 거죠. 부활하셔서도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은 힘을 갖는 것이 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답이구나. 그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빌라도가 그리고 대제사장이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죽인 그 성읍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와는 전혀 다른 발걸음으로 확신에 차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동일한 명령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끝은 무력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다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제자들의 발걸음처럼 힘있고 확신에 차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며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은 나의 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는 나의 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오늘 누리길 원합니다. 확인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